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가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콜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response라고 합니다. 우리를 respond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가? 그 단어는 response라는 단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answer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answer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answer는 답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answer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response한 겁니다. response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re라는 것은 again, 다시라는 뜻이 있고 response, 그것은 responsibility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같은데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pledge,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제가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철치로 쓰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철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부르는 자가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어서 교회는 assembly가 정확합니다. assembly가 정확합니다. 그러게 어떤 교단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고 assembly라는 단어 쓰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assembly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 그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책임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면 그 투표할 때 나의 의견과 다른 것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공통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assembly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assembly는 함께 힘을 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르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church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철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철치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가? 철치라는 단어 자체는 헬라어의 curious, curich, 즉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 철치라는 단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 철치라는 단어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철치입니다. 철치는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과 좀 다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철치는 예배가 강조되는 겁니다. 기도가 강조되는 겁니다. 성례전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게 철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할 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모임이 교회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고 신자들은 분명하게 그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신자가 되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가 않았냐면 그 신자들의 삶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줘야 됐습니다. 저 사람은 신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책임을 지고 산 사람들이 교회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변질됐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변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상하지만 교회로 갔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됐습니다. 찬양, 기도가 중심이 됐습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강조가 되냐면 사제들,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점차로 높아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사제들의 권위와 힘이 어느 정도까지 강해졌냐면 세상의 왕들보다 강해졌습니다. 이 교황입니다. 세상의 왕을 지배했습니다.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종교 개혁가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왜 종교 개혁을 했냐면 그 사제가 갖고 있던 권위를 일반 평신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신부를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받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중보자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을 하는데 지금도 캐톨릭은 신부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떡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도 성경에 나온 것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개혁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오늘 책임을 지고 삶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신자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변화하는 겁니다. 항상 개혁하는 겁니다.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가지 성례전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기관입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달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에서 49장부터 이것이 시작되는데 특히 53장에 와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바뀐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변화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도 한 번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이사야서 보면 1장에서 처음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사야가 탄식하냐면 안식일과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49장이 분기점입니다. 53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개혁됩니다. 변화됩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56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 53장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안식일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안식일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나 그 역사서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 제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가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과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제사가 중요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서나 모세 오경을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7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약 20년 동안 또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길이 막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 10장 31절에 3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제사를 강조하지만 안식일날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처음으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타락한 제사장들을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삶에서 안식일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느헤미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점차로 약해지면서 무엇이 중요해지냐면 안식일이 중요해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포로 이전에는 제사가 중요했지만 안식일보다 제사가 중요했지만 포로가 끝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난 다음엔 제사가 약화됩니다. 약화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해집니까? 안식일이 중요해집니다. 안식일이 중요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토라, 모세 오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생깁니다. 이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이라고 합니다. 토라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물어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랍비라 그랬습니다.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껴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런 신분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신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분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겨난 종교적 신분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과거에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제사가 중요할 때는 바리새인 없었습니다. 서기관 없었습니다. 장로 없었습니다. 회당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안식일이 중요해지면서 생긴 신분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이 생기는데 안식일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3절. 어떻게 중요해지는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릴 텐데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가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자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고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라는 걸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누구들에게? 고자들에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과거의 안식일에는 고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져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자가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5절 보세요. 아주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 고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저보세요. 고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자손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냐면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생관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생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을 높여준다 뭐 크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닙니다. 창대케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자가 영원한 이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고자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낳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그 고자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게 다시 5절 보세요. 어떻게 주어지나? 5절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하는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건데 기념물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념물을 히브리어 성경 보면 야드란 단어 썼습니다. 손이란 단어 썼습니다. 손. 우리 번역은 기념물로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 보면 손바닥, 손으로 번역했는데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과 딸과 다른 능력이 임했는데 그 고자는 비록 자식이 없지만 그는 영원한 이름, 뭘 준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는 메시아로, 새로운 메시아로. 고자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죽어야 될 자지만 생명이 없는 자지만 그는 기념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가 누구인가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굽니까? 고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자였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자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 손바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현재형하고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먼저 현재형을 찾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안식일날 어디서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 회당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전형입니다. 토라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 모습을 그 회당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 안식일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집에 모인 그들에게 내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로 사는 자들 앞에 주어지는 기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불효자는 아버지가 부르면 부모가 부르면 기쁘지 않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뭘 또 나에게 달라고 하는가? 내가 뭘 줘야 되는가? 왜 부모님은 오늘도 나에게 힘들게 하는가? 그게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효자는 부모가 부르면 기쁨으로 갑니다. 감사함으로 갑니다. 무엇을 더 해줄 것이 없는가? 갑니다. 오늘 불효자와 효자를 예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과 척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척도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 삶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 부른 자 내가 부른 자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거기 보시면 미래형 문장이 어떤 거냐면 7절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했는데 영어 번역 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내가 장차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말씀도 미래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수요 예배 여러분이 드린 주일 예배 집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제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린 것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마이 알터 그 하늘 제단에서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느 예배하고 직결되어 있냐면 영원 하늘나라에 드릴 천국에서 드릴 예배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회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교회는 첫 번 교회는 비지블 철치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머리똘개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그러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불완전한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린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지어져가냐면 교회는 또 하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거룩한 신도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교회를 지금 닮아가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변화되고 완벽한 교회로 변화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만민이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접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안식일을 설명드릴 때 어떤 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새로운 계급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입니다. 이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논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안식일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식일에 주어진 그 직분자들이 누굴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너희 가운데 죽은 것이 있고 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랍비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뭐라고 질타하시냐면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거기에 리스폰스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신분 주어진 고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지만 십자가가 없다면 무엇이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 되는 겁니다. 안식일로 주어진 그 직분이 예수를 죽이는 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과 12절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10절과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함의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안식일로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십자가가 없어서. 오늘 나의 십자가는 너 잘했고 나 잘못했고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는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러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부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나의 십자가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저가 틀렸습니다. 그러게 나는 죽지 못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죽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리스폰스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목에 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지만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지만 그들에게 십자가 없을 때 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깨어서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